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근현대 철학과 우리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한두번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끝나서 그럼 이제 한주 정도 많게는 두주한주 정도 생각하는데 한주 정도 쉬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다른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서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자체를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뒤에 어떤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조금 더그 이면과 껍질 벗겨내서 그 다음 단계를 조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 있나 뭐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게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소위 자유주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공부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학적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말을 구조로 나누어서 단어가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었던 언어학을 받고 그것이 우리 현대 철학의 매우 근거 중에 하나가 됐었다. 그래서 개념으로 언어를 생각하게 하는 그것은 다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단어를 주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단어를 보존해 주시고 단어가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놓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렇게 떼어놓는 거가 개념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성경도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논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정경. 정경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정경이 우리의 66권 정경을 얘기하는데 그 단어를 자기네들이 띄어가서 정경을 권력과 연관시키면서 캐논은 권력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성경의 정경화된 66권을 그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이 인문학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성경 실제로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작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작가는, author라고 얘기하는 작가는, 현대 문학과 예술과 철학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있거나 말거나, 이게 왜, 뭐가 문제지? 작가가 글쓴 사람이 작가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아니, 내가 썼는데 내가 아니면 그 누구야? 그런데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나라 옛날에 신문에서 연예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도대체 뭔가. 최근에 아베가 얘기한 걸로도 일본 사람들 내에서 네티즌이 막 얘기를 했더라고요. 벚꽃 그거 있어. 요즘에 뭐 문제가 있는 거 보세요? 여튼. 그게 있었습니다. 여튼 정치적으로 자기 정부의 돈을, 세금을 이용했다라는 건데, 개인적인 사람들 모집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았지만 모집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국회에서. 그랬더니 밑에 네티즌들이 막 적어놓은 게 말에선 떨어졌지만 낭만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었어요. 어찌됐건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실제로 자유주의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걸 깊게 들어보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을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있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일단 먼저 보면 이사야서를 보시면 1장 2절에 오 하늘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거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범죄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이제 부모를 이제 상해하는 이런 폐륜 범죄. 그렇죠? 폐륜이죠. 폐륜. 폐륜에 해당하는 이런 것인데 자식을 먹이고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얘기한 게 지금 이제 이거 위에 보지 마시고 이미 숫자를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몇 번이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구약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되게 비슷한 그런 네, 3800여 회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건 뭐 거의 뭐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뭐 거의 내 장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거야. 내가 말한 거야.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자가 쓴 사람이 자신한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표현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렇게 이사야처럼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볼까요? 아, 그 전에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1절. 이와 같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기자한테 얘기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자한테 얘기한 건 기자가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이사야서 1장 2절, 예레미야서 1장 1절 2절 등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글을 남기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말씀을 독자에게 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렇게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구약 모세의 기록들을 증거로 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확실히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성경을 아까 찾아보려고 했었던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글이 있단 얘기죠. 그렇죠? 글이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 스크롤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있었죠. 근데 그 성경이 모세가 직접 쓴 걸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으로 쓰여진 모세의 펜의 그 스크롤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말씀하신 건데 다 복사, 필사를 해갖고 전해진 거죠. 그렇죠? 모세가 직접 쓴 그 양피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필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주의 학자들은 매우 부정을 합니다. 거기서 많이 변경이 되고 그 안에 첨삭이 되고 사람이 썼고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해졌던 모세,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신 것도 있고 읽으셨을 때 그때에 전해졌었던 예수님 손안에 있었던 스크롤은 필사된 스크롤이다. 그렇죠? 필사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으로.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저자를 말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썼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내가 남겨놓으면 그게 소크라테스가 쓴 거냐? 내가 쓴 건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못됐죠.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썼다고 하나님이 썼다고 어떻게 주장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생각했어요. 삐딱하게. 근데 그래서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한다고 표현한 책이 사실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 번. 그래서 존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세 가지 수를 경우의 수를 들어서 이게 마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3L 중에 하나다. Liar든지 Lunatic이든지 Lord든지. Liar는 거짓말자예요. Lunatic은 미친 사람이에요. Lunar 그러면은 Lunar가 달이잖아요. 옛날에 달이 보름달 뜨면 뭐 약간 미친 사람들이 나오고 서양은 약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lunatic 그러면은 미친 사람은 lunatic이라고 해요. 아니면 lord든지. 왜 세 개 중에 하나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스스로 하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내가 너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든다. 그럼 죽이려고 한다고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으니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뭐예요? 거짓말장이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미친 사람이죠. 아니면 세 번째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인 거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셋 중에 하나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위인이라 그러는데 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너 위인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예스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고 노라 그러면 이분이 위인이 아닌 거고 위인이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막 하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위인이라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에서 매우 저도 잘 쓰는 질문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3L 중에 하나다. L. 그거와 비슷하게 존 웨슬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나 천사가 저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매우 악한 사람이거나 마귀들이 지었을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저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썼거나 좋은 사람이 썼거나 진짜 하나님이 썼거나. 첫째의 경우가 사실일 수 없는 경우, 선한 사람이나 천사가 저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죠. 선한 사람이 썼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구절이 구약에만 4,000번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4,000번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선한 사람이면. 두 번째로
악인이나 마귀가 성경에 저자라면 선하고 옳은 명령들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구절을 적을 수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하게 역사적으로 선하게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게 사람을 바꾸거든요. 컨버트 하거든요. 또한 악인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거라는 구절도 수없이 나오죠. 그러니 악인이 이러한 것을 바라면서 성경을 쓰진 않았겠죠. 내가 악인인데 지옥에 대해서 엄청나게 쓰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썼을 가능성도 없다 이거죠. 따라서 자연이 세 번째밖에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님 썼을 수밖에 없다.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되게 간단하게 그냥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의 권위를 두며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또 이제 지어진 책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책을 사실 때 저자를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볼 때가 이제 특히 저희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저자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쪽의 사람인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번역을 하셨던 뭐 우리나라에서 정동석 목사님 역 혹은 정당인 것이 저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 대충 우리가 정동석 목사님만 아니까 이런 책이겠구나. 그리고 이런 류의 이런 내용들이 좀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책은 저자하고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렇죠. 이해 됩니다. 심지어는 드라마 매니아들은 드라마 작가를 따라서 드라마를 봅니다. 그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점에 꽂혀있는 일반 서적을 볼 때 교포지에 있는 저자에 대해서 의심을 특별히 갖지는 않죠. 책이 있고 교보문고에 가는데 저자 누구? 이 사람이 쓴 거구나. 도울이 썼다. 그럼 이 도울 책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책이구나. 그래서 특별한 경우 뭐 그 이름이 잘못되었지만 알거나 오류가 있거나 필명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있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죠. 거의 없겠지만 필명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책의 저자를 믿죠. 저자가 그 책을 졌다라는 걸 뭐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즉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저 책의 저자가 잘못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우리는 그 책의 저자에 대해서 받아들이죠. 만약에 이 책을 정진용이 썼다라고 그러면 이 정진용이 그렇게 해갖고 프린트가 돼서 교보문고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이 저자가 정진용이 아니라는 엄청난 증거를 갖다 대면서 증명하기 전에는 저자가 정진용인 거죠. 그쵸? 그건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 또한 그러합니다. 성경 내부에 수많은 언급이 되어 있는 저자, 즉 하나님의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의 사상에서 작가라는 의미를 이제 트위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역사적으로 간단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썼으면 그 사람이 쓴 거지. 우리 인식 체계 속에서 갈등을 발생시킬 요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작가에 대한 정의는 새롭게 제시됩니다. 그건 저작권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으면서 이 책의 권리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인문학계의 발전이 가진 사상적 변화가 저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생각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작가라는 주제는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서를 읽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고를 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현대 예술을 보면은 사고의 변화는 창작뿐 아니라 감상에서도 영향을 주는데 이거 조금 다른 지금 주제인데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상에 있어서 작가 자체에 대한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작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서 작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비평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다시 얘기해서 옛날에는 작가가 이야기한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옛날의 문학과 옛날의 예술과 이런 것들을 작가가 뭘 생각하려고 그랬었던 걸까? 그거를 연구하는 거죠. 요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작품을 볼 때 근대주의적인 사고의 작가에 대한 이해와 분명 그 괴리가 존재합니다. 자,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작가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제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예고,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죠. 구조주의에 대해서 얘기, 다시 또 연결이 됩니다. 그 왜냐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 사상의 많은 부분이 구조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기 구조주의에 대한 것을 볼 거예요. 그게 이제 작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부분을 알아볼, 세 사람을 알아볼 건데 미셸 푸코, 그다음에 자크 데리다, 그다음에 롤란드 바르츠라는 사람입니다. 셋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인문학의 사람. 이 사람은 실제로 봤어요. 데리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대학에서 제가 공부할 때 초청 강사로 왔었어요. 구름떼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70 정도 됐었던 사람이 현대 철학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건 제가 찍은 건데 당시에 이제 The state itself becomes a super whatnot.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작품이에요. 이제 커다란 벽에 비닐로 이렇게 비닐 텍스트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굉장히 그 유명한 미술관 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영어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뭔지는 알겠어요. 대충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문법적으로도 틀리고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는 자꾸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읽게 됩니다. The state itself becomes a super whatnot. 이게 뭔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어찌됐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가에 대한 생각을 뒤집는 것이 그것입니다. 작가가 우리가 평상시 갖고 있었던 작가를 뒤집는 겁니다. 어떻게 뒤집나 보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에서 보이는 21세기의 이제 작품입니다. 구조주의 선상에서 있는 건데 수수께끼 같은 질문 자체가 스스로 작품 제목입니다. 이거 자체가 작품 제목이 이 작품이에요. 제목이 뭐지 그러면 이거예요. The state itself becomes a super not, what not. 이게 이제 제목인데 제목이 작품이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수께끼죠. 이게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죠.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읽은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진작은 좀 이제 가시죠. 본인이 읽는 사람이나 관람하는 사람의 감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롤란드 바르츠라는 사람, 프랑스에서 이런 말이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프랑스 철학이 근대 철학에서. 그래서 근대로 가게 되면 현대로 가게 되면 프랑스 철학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대를 정리한 사람은 독일 쪽에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최근까지 작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아까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이 사람의 글이
작가의 죽음, death of the author 그래갖고 작가의 죽음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그 길지 않은 에세이인데, 그런데 그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작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어떤 대상이다, 어떤 개념적인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근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주의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그 중심에는 작가의 특징, 개인사, 취향, 관심사 등이 작품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작품을 봐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걸 봤다. 피카소를 보면 피카소는 언제 태어났지, 왜 무슨 교육을 받았지, 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상황에 있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왜 이 그림을 작가가 그렸을까를 추적하죠. 그게 이제 근대주의적인, 우리가 당연히 여태까지 우리는 공부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즉 작가와 그의 작품을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절대적인 관계로 묶어놓습니다. 이 사람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텍스트, 작품과 그 작가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작가하고 작품하고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뭔가 분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언어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언어학으로 작가는 결코 쓰는 사람 그 이상이 아니다. 쓰는 사람 그 이상이 아닌 게 또 무슨 얘기인가? 이는 글 쓰는 나는 글에서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즉, 내가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글 쓰는 사람은 그냥 글 쓸 때 그 순간에 글 쓰는 사람이 진짜 내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이게 주어를 알 뿐이지 그 사람으로서 나라는 것이, 작가 자신은 배제하다. 이게 조금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근데 뭐 그렇게 깊이 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이 글은 글 쓰는 순간 글 쓰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쓰여지는 순간 과거가 되잖아요. 쓰여지고 좀 있으면 과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의 자기인 거지 진짜 지금 현재의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와 나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작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그 당시 쓸 때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 작가 그 사람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지만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작가라는 것은 글과 함께 남을 수 있지만 실제 사람으로서 작가는 그 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뭐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은데 사실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됩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시간과 작가에 대한 관계는 뭐 후코나 데리다나 지금 아까 우리 나중에 얘기한 글 쓰는 순간에 글쓴이는 그 순간 글로 남겨지고 그 즉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질 뿐이다. 즉 작가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보다 만질 수 없는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글이라는 것이 단순히 낱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만 주는 단순한 글의 표현이 아니고 글이라는 것은 다각도의 것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지겠죠. 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들이 막 얽혀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바탕을 통해서 뭐 어떤 자료들에 의해서 어떤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막 얽혀서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이라는 것은 다른 글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글이 창의적인 무슨 글이 아니고 여러 사상들의 조합을 다 끼워 맞춰보면 이 책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어는 사전 바깥을 나올 수 없다. 그렇죠? 이 단어의 뜻은 뭐지? 그러면 뭐 사과는 뭐에서 나는 뭐 열매다. 그러면 열매도 사전에서 찾으면 또 찾을 수 있고 나무도 사전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찾자 보면은 단어는 사전 안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전 안에만 존재하는 개념적인 것이지 진짜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희귀망측한 얘기 같은데, 저는 이런 책을 봤었을 때,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물리를 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그냥 프랙티컬한 분이세요. 숫자와, 거기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실험 물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험 물리와 개념적인 이론 물리가 있는데, 거기서 실험 물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계속 했었다. 이거 굉장히 프랙티컬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해서 저는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글을 봐도 약간 프랙티컬하게 보거든요. 개념적으로 잘안 보고 프랙티컬하게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어령 교수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썼었던 글을 비판하면서 글을 썼었던 그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그 이어령 교수를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약간 그런, 제 기억에 그 당시에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빛이 속도가 있는데, 빛이 이제 뭐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몇백 광만 광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빛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그 별은 이제 더 이상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빛이 지금까지 와서 그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광년 떨어진 곳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그 빛을 우리가 봤으면 100만 광년 동안 와서 온 빛이 우리한테 보여지는 빛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별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글을 이제 썼었고, 이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하죠. 지금 요 빛,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니, 그 인문학자들은 도대체 그 한자에서, 한자가 이 삐침이 있느냐, 이렇게 거졌느냐, 저렇게 거졌느냐 갖고 논문을 쓰고 싸우는 거를 봤는데, 도대체 난 이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버지는. 왜 이런 거 갖고 싸우는지 자기는 모르겠어. 필요 없는 에너지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삶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직접 컨택해서 옮는 건 아닌데, 3차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1차 감염으로 학생이 오고, 그 사람들이 가서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우리 같이 이제 약간 몽매한 사람들은 3차 감염, 4차 감염이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 뒤를, 레이어를 가보면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피할 필요는 없어도 그냥 넘어가듯이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대상이 읽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성, 글에 관한 일관성은 더 이상 작가에 있지 않고 그 대상에 있다. 그 대상인 읽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성도, 일대기적인 것도, 심리학적인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읽는 사람은, 이 작가가 어떤 세대에 있었던 사람인지 별 의미가 없어요. 읽는 사람은 전통적인 비판에서 그 대상이 아니고, 원래는 읽는 사람이, 소설을 썼을 때 읽는 사람이 중요한 게,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쓴 사람이 내 개념을, 내 생각을 저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읽는 사람이, 쓴 사람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술 평론을 보면 옛날에는 그걸 많이 공부했어요. 이제 어떻게, 왜, 아까 얘기했던 역사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막 해서 분석을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신정통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신정통주의가 믿으면서 성경이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느냐, 그게 말씀을 나한테 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신정통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작가가 있고 독자가 겉에 있어요.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나 이런 의미에서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작가 중심입니다. 작가 의도가 글의 중심이죠. 근데 지금 독자가 가운데 있어요. 그래갖고 독자의 해석의 글의 중심이 됩니다.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듯이, 야 작가야 너는 그렇게 썼을지 몰라도 난 이렇게 받아들여. 그게 난 나야.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나왔던 선전이에요. 난 나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나야. 이게 90년대쯤 이제 선전에 광고에 나오기 시작했던 한국에서 그 선전 문구였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게 지금 이렇게 패러다임이 옮겨지면 벌써 무서운 게 느껴지죠. 그렇죠. 뭐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성경을 봤을 때 독자가 이렇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뭡니까? 사실 영입니다. 영.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 사람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람까지 일단은 좀 보고요. 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하겠습니다.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들도 굉장히 많고 뭐 그냥 유튜브만 찾아봐도 뭐 엄청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꿨던 책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읽었었죠. 물론 What is an author? 작가란 무엇인가? 이 마지막에 이 글을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우리는 무관심의 중얼거림보다는 조금 더한 말을 듣게 되었어. 도대체 누가 말하든지 무슨 상관인가? 이게 이제 이러면서 끝나. 이게 조금만 제가 에세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누가 썼든 누가 말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author function, 작가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작가 기능은 사람이 아니고, 글 쓰는 이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한 예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사람 자체를 생각하기보다 그 이름을 그의 유명한 저서 중 하나와 연결하게 되면서 작가 기능이란 한 사회에서 글의 출판, 유통, 분류, 소비 등을 주관하는 일련의 믿음 혹은 가정,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지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 자체는 아니다. 관심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먹었는지 그런 관심도 없고 이거는 그냥 그 책과 붙어있는 사람의 이름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해서 실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실체를 자꾸 띄워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개념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계속할 때 계속해서 실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체다. 지옥은 실제로 있는 곳이다.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이다. 그렇게 실제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있는 곳이다. 근데 현대 철학은 계속 이거를 개념으로 바꾸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설교나 요즘 사람들의 종교인들은 지옥 같은 것을 매우 개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매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네, 영화의 증인도 그렇고요. 당연히 그래서 개념으로 자꾸 바꿉니다. 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중개하는 작가의 분신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기능을 고쳐낸 푸코는 사람으로서의 작가 표현과 작가와 텍스사의 분리 계속 자꾸 떨어뜨려 놓고 실체와 떨어뜨리고 실체 대신에 개념을 집어넣으려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가라고 할 때 생각하는 육체를 갖고 있는 실체적인 사람을 부정하고 그를 대신하여 작가를 하나의 피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작가의 개념이 사실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작가의 기능이다. 그냥 그거는 펑션인 거지 그거는 사람 자체가 아니다. 작가를 추상적인 믿음으로 발전시키면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단지 기능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작가의 의도는 더 이상 절대적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 중심을 벗어나게 되었으며 주변의 많은 의도 중 하나 중의 의견으로 되어버렸다. 이게 지금 현대 사상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대충 아시겠죠? 이 생각들을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에 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많이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은 요 자크 데리다하고 이제 마지막 그냥 랩업 하는 걸로 다음 주에 마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주 정도 쉬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매우 그냥 개념적인 인트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